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우리들에게 좀 비교적 낯선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한 성경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도 그 주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그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살펴본 예레미야 애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것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예레미야가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신흥 강국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이제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이집트라는 전통 강국을 의지하는 데서 비롯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바벨론을 배신했다는 이유 때문에 바벨론은 이제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중에 바벨론의 신하 국가에 해당되는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등에 업었던 에돔 족속은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이 천혜 요새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보다 무력으로 공격하기보다 이제 포위 작전을 쓰는 겁니다. 포위에서 압박하는 전략을 쓰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조금씩 조여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주부터 보셨을 겁니다. 에돔 족속에게 포위당한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에 허덕이다가 결국 어린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두 차례나 예레미야는 에돔 족속을 저주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일치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후 70년에 벌어진 유대전쟁이라는 사건인데요. 바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후 66년부터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와 항전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이 바로 유대전쟁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의 저자인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대 역사가였던 고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것도 누가나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60년대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가 주후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유대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시대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시대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유대전쟁 때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8만 명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내에서는 극심한 기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전쟁 기록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갓난아기들까지 잡아먹는 상황들이 주후 70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요세푸스는 직접적으로 기록했고 누가도 간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기원전 586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과 주후 70년의 유대전쟁 상황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도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음에 내어주도록 승인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발생한 그 핍박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유대 전쟁, 주 70년에 벌어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당시 유대문헌은 참 재미있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대문헌의 토세프타라고 하는 유대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한인의 가문이여, 그들의 아첨으로 인해 내가 화를 당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스마엘의 가문이여, 그들의 때리는 주먹으로 인해 내가 화를 당하는도다. 그들이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은 성전 금고를 맡고 그 사위들은 성전 감독이 되며 그 하인들은 백성들을 몽둥이로 다스리는구나. 여기에 표현된 한인 이스마엘은 유대전쟁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로마 권력에 기생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했던 대제사장들이 이 기록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했는지 엿볼 수 있는 기록인데요. 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런 기록이 또 유대문헌에 남아있습니다. 나크디몬의 딸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랍비에게 말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소서. 그녀는 가축 배설물 속에서 곡식을 골라내고 있었다. 그가 대답했다. 그대는 누구냐? 소녀는 나크디몬의 딸입니다. 내 부친의 그 많던 재산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토세프타의 기록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당시를 묘사하고 있는 유대 문헌의 기록입니다. 로마 군대로부터 포위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에 빠집니다. 한 여인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배설물 속에서 곡식을 건져내는 이 상황인데요. 여기서 등장한 나크디몬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의 관원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 옆으로 니고데모는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했던 모습이 유대 전쟁으로부터 40년 전에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대 문헌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니고데모의 딸에게 랍비가 묻습니다. 내 부친은 어디에 있으며 그 많던 재산은 어떻게 되었느냐? 니고데모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그 예수라는 인물과 함께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전승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이후에 40년이 흘러서 유대전쟁이 발생할 때 그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과 움켜쥐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했으며 현재 유대전쟁 당시 예루살렘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 없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집니다. 정치적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더욱더 흩어집니다. 사마리아까지 흩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투옥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교회는 그런 고통과 죽음의 위협과 모진 박해 속에서 흩어져서 확산이 됩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대항해서 유대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것이 주후 70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때 예루살렘에 없었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순교를 당했든지 아니면 교회와 함께 흩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들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실행시키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우던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상 끝으로 보내실 때 레드카펫이나 비단길을 깔아두셨던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통과 그 죽음의 길을 그 앞에 두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교회는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문헌의 기록처럼 니고데모와 그 딸은 확연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없었고 니고데모의 딸은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확산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복을 주는 그 상벌의 관심이 있다기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무게를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7절 이렇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밀고 들어오는 이 풍랑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군대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마음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풀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의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은 콧구멍에 붙어있는 호흡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호흡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달려있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에게 자신들의 호흡이 달려있고 우리들은 그 왕의 그늘 아래 있겠다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애가를 기록하게 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비극을 그냥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그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왜 그 비극이 임했는지 원인을 밝히는 것이 그 진심이겠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기보다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계획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들을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나 2000년 전에 유대전쟁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연약함은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모를 고통의 파도 속에 매일같이 그들도 우리도 요동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순간에 우리들은 풍랑을 바라보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처럼 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는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차마 저부터도 매 순간순간마다 연약함 때문에 그 풍랑에 이 풍랑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제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런 단순한 부담들을 여러분들에게 떠안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허우적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는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들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 연약함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회복과 계획에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일 것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400년 전에 렘브란트 화가는 참 너무 적절하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풍랑을 만난 갈릴리 호수의 배라는 그림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담긴 예레미야의 어떤 진의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배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한 45도쯤 기울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배경은 저녁인데 렘브란트는 이 빛을 배의 왼편 사람들에게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풍랑 앞에서 돛을 고치는 사람, 돛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기둥과 끈을 붙잡으면서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보이실 겁니다. 렘브란트가 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의 풍랑 앞에서 이 파도가 우리들에게 몰아칠 때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고통 앞에서 발버둥치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오른편에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데 이 돛을 잡으면서 풍랑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향해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발버둥이라도 쳐야 될 것 같은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이 끊임없이 풍랑이 치는 것 때문에 구토를 하는 제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두 부류의 제자들 사이에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이 그림 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발버둥치는 모습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모습 사이에 언제나 허우적거리면서 갈등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아니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벌을 주시고 혼내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이 그림이 주는 뚜렷한 진의는 이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밀려오는 고통의 파도 앞에 버둥거리고 발버둥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풍랑이 없이 완전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풍랑이 찾아오고 파도가 일렁일 것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그 배는 결코 침몰하거나 가라앉지 않는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변덕스러운 행위의 옳고 그름에 우리들은 때로는 집중하고 무게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까? 늘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백성들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변치 않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들에게 늘 쏟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저 문을 나서신 이후에 오늘 하루에도 여러 번씩 풍랑 앞에서 변덕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그림을 가져나가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 그 은혜 속에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풍랑 앞에서도 담대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먼저 썸데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썸데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요. 총신대학교 사태가 참 많이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길러내는 총신대학교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제목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2600년 전에...